비밀 외교문서 속 북한.
아라빌 드 세울.
비밀 외교문서 속 북한 전영란입니다. 1981년 9월 30일 오후 3시 45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당시 서울은 경쟁 상대였던 일본 나고야에 비해서 홍보도 미약했고 또 국제 경기를 치른 경험도 부족해서 열세에 있었지만 전방위적인 스포츠 외교를 펼친 끝에 서울 52표, 나고야 2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제24회 올림픽 유치에 성공합니다. 그때 올림픽 총회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당시 분위기를 들어봅니다.
그때 분위기는 뭐 서울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붙은 것보다 나고야하고 한국하고 붙었거든요. 나온 인재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각계의 인재들이 다 나가고 저쪽은 나고야에 뭐 현의회 뭐 사람 무슨 상공회의소 사람 제요시의 국제부장 정도 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얕보고 우리가 이제 이겨서 IOC 사마란치도 저 봉투지 울고 놀랬던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우리도 놀래고 그 IOC도 놀래고 또 세계가 놀랬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북한은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동구권하고의 외교관계 없는 외교관계가 40개국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공산체제의 그 소련의 그 맹주의 그 태도에 다 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콧도 하면 큰일 나는데 그걸 안고 간 거죠.
이렇게 당시 서울의 올림픽 유치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결정이 내려지던 바덴바덴에서도 북한의 방해 공작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30년이 지나 최근 공개한 1981년의 외교문서입니다.
바덴바덴 총회 9일 전이었던 1981년 9월 20일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신원불명의 한국인 두 명이 대표 숙소 식당에 잠입해 수상한 행동을 하던 중 제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 측 요원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들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러 왔다며 횡설수설한 뒤 자리를 떠났다. 또 북한은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이 스웨덴 IOC 위원과 면담을 하고 있는 중에 접근해 대화 분위기를 방해하는 방해 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북한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북한은 곧바로 사회주의권 국가들, 특히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이자 스포츠 강국이었던 소련에게 서울 올림픽 불참을 요청합니다.
시그론 띠트고시, 모스크바, 에제르키벤 사스, 뉴울츠번 깨뜨, 마르티우시 엘쉐인.
수신, 헝가리 외무성, 발신, 모스크바 주재 헝가리 대사관, 시로시 마차시, 1982년 3월 1일, 문서 등급, 극비, 문서 번호 001893, 특별조치, 극비사항, 접수 후 즉시 보관소로 이전, 외무성 내부 검열 검토 완료. 제목, 김일성의 70세 생일. 소련의 레흐마닌 동지가 소련과 조선 간의 공산당 간의 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동지가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알려왔다. 회담에서는 소련 측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국제 문제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조선 측은 소련에게 소련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말 것과 즉시 올림픽 불참, 선전전투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소련 공산당의 판단에 따르면 이런 반대 절차는 필요 없는 것이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북한의 서울올림픽 불참 요청에 대해서 소련은 참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당히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시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홍완석 소장입니다.
그 당시에 북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0년대 말과 또 80년대 초반에 국제정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인의 침공에 따라서 서방과 미국은 소련 팽창주의에 대한 견제가 이제 강화되었고요. 동시에 5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그런 중서관계가 더욱더 그게 달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중국에 대한 소련의 포위 전략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자본주의 진영에 가담을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미중일 반소 전략적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그 결과 소련은 고립에 처하게 되죠. 이 시기에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줄타기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한 정권의 수립과 발전의 결정적인 후원자였던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자 노선을 걸으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그런 북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그런 시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1982년 한국은 소련을 포함해 동구권 어느 국가와도 외교 관계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올림픽 참가는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김은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서울올림픽이 사실 위험할 때가 많았거든요. 돈도 없고. 소련권 참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련권이 톱 성적이 12 이내가 전부 소련권이에요. 그거 빠져나가면 올림픽은 행변 없어지는 겁니다. 소련하고는 국교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까 동경 같은 데서 만나서 한 거, IOC 회의 기간 중에 한 거 이렇게 해서 자주 또 내가 모스크바 많이 갔잖아요. 또.
이렇게 한국 측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소련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서울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북한에게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올림픽 참가를 두고 소련과 북한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홍완석 소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서울올림픽까지 6년의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때 이미 소련이 서울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북소 동맹체제 하에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를 두고 우리가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소련의 사회주의 지도 노선을 순정하지 않은 김일성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 든다면은 당시에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과의 관계 개선 모색 필요성이 소련 지도부 사이에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그 배경으로 하나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배경으로서는 나토와 또 미중의 전략적 삼각협력체제에 의한 호의를 풀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서 서울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불리한 대내적인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서울올림픽 참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비밀 외교문서 속 북한, 다음 시간에는 서울올림픽 유치 이후 한국의 동구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과 북한의 서울올림픽 불참 요청에 대한 중국의 반응 등이 담겨있는 문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